다윗의 말년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인구조사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라 하실 때가 있어서 민수기 1장에 또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 군사력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 거룩한 예, 나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런 것은 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단 말씀이죠.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경계선을 주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니 신명기 아니라 민수기 34장에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 이상 어떤 땅을 확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이루었을 때는 꼭 이제 국가, 나라 영역을 이제 확장해서 제국을 이루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밑에 있는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 애굽은 제국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제국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식민지화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판처럼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통로로 삼은 게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막 한없이 문어발처럼 뻗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첫째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과시, 교만이었죠. 인본주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국을 꿈꾸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기반이 되었죠. 자, 군사적으로 오늘 숫자를 보니까 1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서는 147만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13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13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군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 20만도 안 되는 그 아수르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130만 명이면요, 그 주변 일대를 싹 쓸고도 남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제국을 꿈꾸고 있는, 그건 제 해석입니다. 제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꿈틀거리 있었다. 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죠. 이렇게 내가 이런 정도 군사력을 키웠다. 이렇게 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2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아까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장 1절 역대상에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숫자를 세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일어나 충동질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일어나 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수를 과시하는 수를요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이렇게 수를 감하십니다. 삭제하십니다. 얼마든지 3일 만에 이 숫자를 내가 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신 것이죠. 7만 명이면 얼마나 많냐면 목포 인구시가 23만 명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뭐 여기 남학으로 많이 이제 이사를 가버려서 숫자가 줄었다고 그러죠. 23만 명.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사흘, 3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아무리 뭐 130만 명 자랑해도요,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그 의미, 그 숫자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셨는데 사실 이 군사의 수를 감하심으로 교만을 꺾으신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심판하시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느냐. 지금까지 쭉 보니까 자 압살롬의 반역사건, 세바의 반역사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자꾸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세바 편에 붙었다가 이렇게 해서 다윗 이세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다윗 언약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지 않냐 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다윗을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려고 이게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오늘 그 2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그랬어요. 만약에 아침부터 때를 정하시지 않냐고 계속 전염병이 있었다면 130만 명 그냥 며칠 만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하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한없이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 즉 끝도 회복도 이와 같이 예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이거는 교만을 꺾기 위한 심판이었고 그러나 정하신 때를 주어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되 깨닫고 회개할 정도의 고난만 주시지 완전히 죽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죠. 마지막 우리 이것도 17절 말씀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오는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랬어요. 내가 범죄해서 이 일을 당했는데 나 때문에 그렇지 왜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때는 교만하여서 이와 같이 절대 군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의 모습 보니까 완전히 지금 다윗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한 목자로 이렇게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절대 군주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목자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을 치지 않으셨다면 아마 엄청나게 교만했을 것이고 제국을 분명히 이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힘이 있으면 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반드시 제국을 이루고 싶은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애였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어요. 예,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교만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군주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역시 다윗 왕국을 유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 뿐이구나. 그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을 딱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진정한 해가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꺾으시는 것이지 죽으라고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자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쓰니까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인구가 많이 늘기도 했지만 아 굉장히 군사력을 갖췄구나. 130만 명. 우리나라 육해 공군 통틀어서 지금 한 60만 명으로 잤습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요. 열방의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백성을 억압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통 군사력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마음과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신앙을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마음껏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 딸랑 두 사람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런 믿음으로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신앙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 사람의 마음껏 적으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제게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힘을 모으는데 몰두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힘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은 곧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죄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의 용서가 곧 징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 대가 치를 필요 없다는 그릇된 생각은 우리의 회개를 형식적인 회개로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3절에 갓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야, 7년 동안 기근을 만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맞을래? 셋 중에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좀 뭐 어렵지 말이 좀 돌려서 하니까 어렵지만 우리식으로 풀면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대답을 들으시고 3일 전염병을 해서 7만 명을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염병을 택하셨을까요? 짧아서?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할 때에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건 질병을 막는 것이다. 만약 계수할 때 속전을 드리지 않는 것은 질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염병을 주신 것입니다. 왜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실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 없게 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전염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신 그림자처럼 주시는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는 중보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는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런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숨쉬고 있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긍휼, 바로 긍휼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긍휼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3일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치셨고, 그리고 1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사로 하여금 야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만해 그만해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즐거워서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채찍을 내리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마음이 아팠다는, 야 그만해 그만해 천사를 하여금 그런 말입니다. 야 그만해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그만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이후에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이렇게 받으시고 재앙을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번제 드린 곳, 이곳이 성전이 되게 했다. 그런데 천년 전에는 아브라함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또 천년 후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성전 자리, 그게 바로 다 일치하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만 짓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그 무슬림 헌금 도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헐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되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을 지켜달라고 서쪽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지켜달라고. 그래서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제3성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